할렐루야. 네, 좋은 아침입니다. 벌써 한 주가 이렇게 흘러갑니다.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날이죠. 또 지금 상황상 우리가 면대면으로 또 뵙기 어렵더라도 따뜻한 음성으로 전화 한 통 또 드리는 것도 큰 격려와 또 위로가 되시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시편 8편은 우선 제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. 다윗이 쓴 시입니다. 다윗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어디에 맞춘 노래예요? 예, 깃딧에 맞춘 노래.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깃딧이 뭘 얘기하는지 학자들마다 너무 견해가 다양해요. 그리고 또 다르고 해서 설교자도 감히 이거다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최소한 뭐 이거일 것이다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봐요. 첫째는 하나의 그 음악의 장르 를 말하는 것일 거다. 뭐 예를 들어서 트로트풍, 또 발라드 이런 개념 이해가 되시죠? 그런 하나의 음악의 장르를 말하는 걸 거다.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갓 지역에서 이렇게 깃딧이니까 그 사람들이 쓰던 뭐 하나의 악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서 어느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적어도 이 깃딧은 하나의 그 음악에 소용된 그 무엇 정도로 우리가 애매하게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이 8절을 전체를 한번 그 스케치를 해보면 제목 하나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데 인간은 무엇인가? 인간은 무엇인가? 자, 그러면 이 질문이 여러분 생각에는 철학적 질문일 것 같습니까? 신학적 질문일 것 같습니까? 어떻게 들리세요? 이게 철학적으로 들리세요? 신학적으로 들리세요? 이것은 심오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고 신학적 질문입니다. 인간은 무엇인가? 여러분,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 표현을 종종 쓸 때가 있어요.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이 막 엉망이 돼 있어요.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무슨 표현이 툭 튀어나오죠? 이거 누가 이랬어? 누가 이랬어? 이게 누가라는 단어가 내 속에 본성적으로 나와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 말이에요. 엉망진창의 현장도 인간이면 누가 이랬어? 근데 어릴 적 초야에서 하늘에 별을 헤이며 밤새 양을 지키던 추억과 기억을 갖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밤을 하늘에 빼곡히 박혀있는 그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별을 헤였겠습니까?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그 총총이 박혀있는 별을 보는데 또 때로는 달도 봤겠죠. 뜨거운 낮에는 중천에 떠있는 이글거리는 태양도 당연히 봤을 겁니다. 그런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쓴 시입니다.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. 주의 영광이 어디를 덮었다고 돼 있어요? 하늘을 덮었다고 돼 있어요. 창세기 1장에 보면 원래 이 땅의 모든 자연이 피조되기 전에 이 우주의 모습은 세 가지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. 공허, 혼돈, 또 하나 뭐죠? 흑암.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우주 공간의 모습입니다. 공허와 어둠과 혼돈.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해서, 그래서 인간은 맨 마지막에 만드시죠?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.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죠.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십니다. 궁창을 펼치셔서 해달 별을 걸어 놓으시고 수목을 만드시고 때를 따라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렇게 땅의 우주의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면, 타락된 존재가 아니라면 이 우주 만물 어디를 보든지 누구의 호흡을 당연히 느껴야 될까요? 하나님의 호흡, 하나님의 솜씨, 하나님의 손길을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그분의 기호를 설명해 놓으시고 감춰 놓으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더듬이가 지금 다 망가져 있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?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유심히 우리가 관찰을 또 느낌을 정상적으로 갖게 되면 온 관계 속에, 온 우주 속에,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전율스럽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믿습니까? 다윗은 그 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. 은혜죠. 복이죠. 자,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.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으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?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. 그렇게 온 우주에 충만했던 이 자연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또 원수들의 사탄의 괴계로 무너지고 깨지고 다시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. 질서를 잃어버리고 어둠이 온 땅에 가득하고. 그래서 이 시인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. 여러분, 여기 잠잠하다는 말에서 무슨 개념이 파생이 되는가 하면 사바트, 안식. 안식의 개념이 여기서 파생이 돼요.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복이 뭐예요? 안식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일곱째 날도 아주 상징적으로 그날을 정해서 안식해 하셨죠. 그날을 그래서 복되게 하셨어요. 그게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는 결국 뭡니까? 안식이 사라진 게 문제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면 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.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. 이런 강제적인 상황으로 인류를 몰아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 이번에 많았죠. 예.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 안에서만 식구들과 저녁마다 식탁을 대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저서부터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. 예. 거의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식사 식구들하고 같이 하나요? 근데 자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그 분주함, 이게 하나의 커다란 우리 인생의 메커니즘이 되어서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굴러가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급급이 쫓아다니기 바쁘고, 그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모던 타임즈인가요? 그 영화를 보면 그런 현대 사회의 고발을 담아내고 있죠. 계속 기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요. 그 앞에 쭉 나열되어 있는 인간들. 그래서 그 기계 위에 돌아가는 물건을 그때그때마다 나사를 받고 물건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패스되는 거예요. 혼란이 일어나고.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해야 돼요. 그렇게 다시 이 땅은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. 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안식. 이 개념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. 쉼과 평안과 행복감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. 3절을 한번 보실까요?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, 다윗이 그 어릴 적 추억과 기억을 되살려서 들판에 누워 또 양을 옆에 끼고 바라보았던 이 천체를 선명하게 기억해내는 거죠. 해달별을 자기가 바라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.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켠 이런 다른 생각이 지금 밀려 들어온 겁니다. 그 질문이 4절이에요. 4절. 사람이 무엇이기에? 사람이 무엇이기에? 이건 신학적 질문이에요. 철학적 질문이 아니란 말이죠. 여기서 사람 할 때는 에노시라는 말을 썼는데, 이 말은 그 인간의 연약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. 에노시.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. 인자가 무엇이기에? 여기 인자라는 말은 그냥 그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존재. 그 흙이 뭐예요? 이건 먼지거든요. 인간의 그 피조성을 철저히 절감합니다. 뭘 통해서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까? 하늘에 펼쳐진 그 황홀한 하나님의 솜씨 앞에. 그 해달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고, 그 해달별을 천체의 아름다움과 그 황홀함과 광활함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저렇게 펼쳐놓으시고 바라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인가.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사람은 무엇인가, 인간은 무엇인가, 이런 커다란 신학적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된 거죠. 자,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. 5절. 5절을 오늘 아주 중심 구절이니까 이 봉투 기법이라 그러죠. 이 구절도 쭉 펼쳐놓고 보면 이 5절이 딱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1, 2절과 8, 9절이 개념이 같아요. 5절을 먼저 보십시다.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
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.
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, 그래서 1 보니까 밑에 또는 천사 이렇게 돼 있죠. 사실 여기에 풋노트는 큰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학자들이 원문을 베끼고 베끼면서 쓰여진 성경이 사본이죠. 일부 사본에서 이 엘로힘을 하나님을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. 물론 그런 번역도 의미는 있는데 정확히 원문은 하나님이에요. 그럼 왜 그렇게 천사로 번역을 했느냐? 또는 천사라고 풋노트를 달았느냐?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보다,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. 어따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갖다 대? 이제 이런 불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죠. 그래서 아 이건 천사로, 엘로힘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만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천사도 엘로힘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또는 천사 이렇게 풋노트를 달아놨는데 정확히 사본학을 들이다 보면 이 5절은 하나님이 맞습니다. 자 그러면 5절을 다시 보세요.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, 이렇게 이 조금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. 조금 못하게 했다는 말은 못하다는 걸 강조한 겁니까?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? 이건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어떻게 그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까요?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. 거의 같아. 그 뜻이에요. 정확한 뉘앙스가 거의 같아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아주 누구나 모델을 삼고 싶어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. 근데 누가 저를 보고 아, 송태근이는 꼭 거의 그분 같아.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쁠까요? 아니면 영광스러울까요? 영광스럽죠. 근데 그 사람보다는 조금 못해. 이건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조금 못하다라는 말은 거의 같다 그 뜻입니다.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. 못 알아들었어요, 지금.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.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앉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죠. 저 사회 보신 김정일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설교가예요. 진짜 설교를 또 잘하시잖아요. 그죠? 예. 그래서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설교가예요. 모델이에요, 모델. 세계 모든 설교자들의 모델이에요. 근데 누가 절 보고 송태근이는 김정일 목사님보다 조금 못해. 그러면은 그게 못하다는 걸 강조한 겁니까?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? 이해가 됐어요, 뉘앙스를? 이거는 거의 비슷해. 그런데 김정일 목사님만큼은 안 되잖아요. 그 뜻이에요. 그러니까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. 뉘앙스가. 에? 어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까?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그분은 창조주고 우린 누구예요? 우린 피조덩어리 아니에요. 피조물.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시고? 조금 못하시고. 그러면 이게 욕이에요? 어마어마한 칭송이에요. 이건 어마어마한 칭송의 뉘앙스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해가 벌어질 수 있어요. 아니, 그럼 뭐 인간이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? 또 그렇게 비슷한 오해 살 만한 본문이 하나 있죠.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성경을 좀 보십시다. 베드로 후서 1장 좀 띄워주세요. 네.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이 데오스거든요. 신성한 성품의 그 성질 그 뜻입니다. 신성한 성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. 유명한 구절이죠.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는 말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? 여기 참여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래요. 이 참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코이노노스, 교제케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까? 안 합니까? 하죠. 그 말을 신성한 성품에 코이노노스 교제 참여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. 왜?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.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. 이게 다 어디에 묶어집니까? 사랑. 사랑을 더하라.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피조세계 동물들과 다른 게 뭐죠? 신의 성품에 교제되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. 오늘 이 시편 8편 5절의 말씀도 그 부분을 사실상 우리가 왜 다른 피조세계와 다른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말은 하나님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쪽에 포커스를 둔 강조가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누구처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?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? 하나님의 형상, 하나님의 형상. 예수님도 동전을 놓고 물었잖아요. 이 누구의 형상이냐? 가이사의 형상이다.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,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.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?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죠?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,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바칠 것이 따로 있다. 이런 이분법적 설명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.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나? 그 질문을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. 우리 각자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? 하나님의 형상이.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. 자, 오늘 어버이날입니다. 어버이날이래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잃어버렸던 본성, 하나님의 형상, 네 부모를 공경하라. 이것이 어떡하니라? 옳으니라. 그 옳다는 말은 그게 틀리다 반대에 맞다 그 말이 아니에요. 그게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. 그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성이다 그 말이죠. 믿습니까? 자, 결론.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.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.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으니, 이건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명령하신, 충만하라, 땅을 정복하라, 번성하라, 그 얘기를 여기,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왕으로서 창조된 겁니다.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왕으로서. 근데 그 역할과 기능과 형상을 잃어버렸죠. 7절,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. 9절 다 같이 시작.
여호와 우리 주여,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.
네, 1절과 9절이 같은 맥락으로 끝이 나죠. 그리고 그 중심 키워드가 뭐예요?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? 그러니까 다윗은 온 땅에 충만한 피조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놀래요.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달으면서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그 창조성,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. 믿습니까?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생 속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고 해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이 땅에 제사장이요 왕 같은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 주신 말씀 붙들고, 사람은 무엇입니까? 인자는 누구입니까? 먼지요, 연약한 존재입니다.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.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본성을 회복하여 찾아가는 안식의로에 귀로가 있게 하시고, 오늘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더 뜨겁게 마음 깊이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. 또 우리 모든 3.1교회와 또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복된 날 주셔서 다시 금요일을 맞이합니다.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하는 귀한 생명들